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내일까지 5장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5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5장까지 계속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그리고 구원의 어떤 우월함에 대해서 은혜로 얻은 구원의 어떤 우월함과 축복과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또 정리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그냥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쓸까? 한번 말하면 알겠는데, 그렇죠? 우리 장재순 권사님이 신방학도인 그런 말씀 하세요. 최 목사님은 말씀을 잘게 주셔가지고 좋고 또 저 목사님은 말씀이 당세복에서 커서 돈 됩는 말씀하시길래 아 잘게 드렸구나 생각도 들고 근데 로마서 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툭 요약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툭 요약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요약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본인에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귀중하게 써나갔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은 본인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한 것이 맞지만 본인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를 함을 얻은 그것은 얼마나 크고 안전하고 확실한가?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정말 그건 확실한 구원이야. 그리고 그 구원은 정말 안전한 거야.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은혜를 통한 어떤 영광, 은혜를 통한 승리. 결과적으로는 네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승리한다. 에베소 말씀 같은 걸 보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굳이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뭐 예를 들면 6절 말씀에 연약할 때, 8절 말씀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원수가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이런 표현들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호의,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긍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으로 전체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율법의 기능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0년 이상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창출 내민신 모세경을 쓰게 했어요. 쓰게 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이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어서 구원받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너희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그렇죠? 은혜 안에 있던가 죄 안에 있던가,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에 이 둘 중간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중성적으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중간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 중성적이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어요.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그는 불순종을 택했고 그 불순종한 그 대가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의 대가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만이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은혜만이 죄를 깨트릴 수 있고 은혜만이 죄를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끌어내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은혜밖에 없어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저 죄가 나한테 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심각한 사람의 비참한 이유는 뭐 술을 한다랄지 도박한다랄지 바람을 핀다랄지 나쁜 짓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비극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불순종을 해서 죄가 심각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죄 자체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더 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됩니다. 죄를 짓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계속 짓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어긴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고 사람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문제는 죄 아래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가 이제는 너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꺼내면서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보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야. 예를 들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다 옷을 코디네이터 같이 옷을 꾸며 입었는데 뭔가가 부족해. 기구를 딱 타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은혜가 더해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걸 그렇게 은혜라고 생각하게 돼. 은혜를 어떤 수단이나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나 첨부물로 보조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어디에 그 생각을 기인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잘 달리고 있는데 그냥 이 은혜가 주어지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정도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상태이거나 어떤 그때그때 필요한 핸드백이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귀걸이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리고 이 구원은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것이에요. 부가 아니라 은혜가 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을 그때 비로소 그녀의 무슨 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내가 경주를 잘하고 있는데 이게 더 있으면 무슨 비타오백을 먹은 것 마냥 에너지가 더해지고 상태가 더해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는 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은혜예요. 그 전능함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을 다르게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꾸 죄를 의인화해서 어떻게 제가 왕노릇을 해요? 사람도 아닌데. 또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의인화해서 하는 이유는 죄와 은혜를 비교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 상태에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뭘 어기고 뭘 하고 그 정도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중간 지대가 아니라 다 죄인으로 태어날 만큼 죄는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도적이면서 새로운 큰 하나님의 힘이고 통치죠. 사탄 아래에 있다면, 죄 아래에 있다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왕조가 막 한 나라를 통치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다음 왕조가 앞에 있는 왕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말살시키고 전멸시키고 그 다음 왕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왕조에서 은혜의 왕조가 딱 새롭게 들어서가지고 죄의 왕조를 전멸시키고 그거를 덮어버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죄를 삼켜버린 거예요. 다음 왕조가 앞에 있던 왕조를 삼켜버린 거예요. 도저히 죄의 왕조가 왕노릇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늘 시인하고 발견을 해둘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울이 이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또 이 은혜를 누구도 변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은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은혜란 얘기는 어떤 제공된 어떤 것이 아니고 은혜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창세기 있는 아담 얘기를 탁 꺼내가지고 구약의 시작인 인물 아담을 딱 꺼내가지고 신약의 시작인 그리스도를 딱 꺼내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서 뭐가 유사하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죄의 왕노로 됐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은혜는 이보다 큰 것임을 그것이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할까 지금도 계속 그런 고민과 의문이 있어요. 혹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몇 주째 계속 저렇게 최 목사님은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계속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참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무질서하고 백성들이 위험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은혜의 왕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왕노릇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하거나 확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머지를 야 이제 네가 해봐.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너에게 기본적인 힘을 줘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일어나가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게 됐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고요. 그렇죠? 사탄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그 왕노릇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네가 해봐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은 가다가 좌절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은 가다가 포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는 네가 해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가 주어졌고 마지막까지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때그때 원기를 회복하고 활력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처음부터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은혜이며 또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실 그 부분까지 이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만 이 배경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초청되었고 이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는 우리가 그때그때 먹는 비타오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전폭적으로 구원케 했고 이끄는 하나님의 전능함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음도 사실은 이 은혜의 왕노릇 때문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면 우린 가다가 수없이 가던 길을 돌아오지 못할 만큼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안전하냐?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네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 끝까지 인도해 나가심을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뭐 은혜 안에 거한다는 미명하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큰 나머지 방종하고 방만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주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될 것은 맞지만 주의 거룩 앞에서 방종하고 방임하는 것은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덧입은 사람은 담대함과 당당함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율법주의도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벌벌 떨면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보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늘 노출되기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 주의 은혜가 큼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낳는 피해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한 번도 주 앞에 눈을 못 마주치고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한평생 바닥에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러는 것이 구원인 것 마냥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빙자해서 방만하게 방종하면서 은혜를 빙자해서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등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등 방종하는 것은 또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기억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되지만 반드시 공의를 기억해 되고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한평생 왕노릇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경배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에요. 은혜에는 그런 두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지만 주 앞에서 거룩한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잠깐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3장 24부터 26절 3장 24, 25, 26 제가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은 것이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의는 뭡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누구냐? 의 대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이 왕노릇에 초청된 자들은 계속 이 왕노릇 때문에 한평생 안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방법이에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게 해서 창세전에 신적 작정을 이루시고 그들의 우리 구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나 의견 충돌이나 서로 그 의견이 맞자는 상태에서 강행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의견을 이루셨고 그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인정하고 가장 믿는 행위가 뭐냐? 은혜의 왕노릇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그때그때 따는 악세사리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전체를 인도하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왕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음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까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깊이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고백하면서 사는 모양은 예전과 너무 똑같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죄 없다 간과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음을 인정하고 한평생 은혜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돌될 수 없는 분이세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충족해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담대함은 뻔뻔하거나 무대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담대함 속에 뻔뻔함이 포함되는 그 순간 그건 방종입니다. 주 앞에 순종해야 되고 주 앞에도 머리를 숙이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가 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계속 이끌리고 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더 발견되어지고 경건함 속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누림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 속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은혜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인생은 나머지 인생을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경주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주는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 경주는 결과적으로 놓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속에서 참대 은혜를 맛보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그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의 왕노릇 속에 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며 또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육신적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모든 인생을 주도할 만큼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코트디바로 제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가 그 모든 곳들을 주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사 각 아프리카를 대표 아프리카를 살릴 대표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은혜에 이끌려져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과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은혜의 왕노릇을 인정하며 오늘을 승리하게 부족합도록 함께 하시고 14개 모든 교회가 주 앞에 당대 세계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특별한 부름에 특별한 고백을 하며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담을 내주시고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은혜 왕노릇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부족합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